영어를 English라고 하죠. 한국말을 Korean, 중국말을 Chinese, 일본말을 Japanese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을 어떤 사람이 일컬어서 크리스찬이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는 듣긴 듣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 중에 우리끼리는 서로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사용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나 표현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크리스찬이스라고 누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간단한 사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그거를 좀 풍자적인 것으로 또 바꾸어서 또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쓰고 무슨 말인지 알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뭐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아마 할 겁니다. 뭐 이건 양호한 편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뭐 불을 내려서 뭐 태워 죽여달라는 얘기인가 뭐 누구 심판하려는 건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잔과 또 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좀 식인 이단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CCM이라고 있어요. 이 찬양인데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송가라기보다는 좀 세상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CCM 가운데 이게 뭐 찬양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노래인지 잘 모르는 그런 곡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좀 기독교적인 용어도 많이 썼죠. 대표적인 경우가 에이미 그랜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엘샤다이 뭐 이런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딱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너럴한 편이고요. 어떤 사람이 약간 풍자적으로 이 크리스찬이스를 좀 번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쪽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거는 저 말고 딴 애 시키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풍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얘기했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건 무슨 말이죠? 노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무슨 뜻일 수 있다고요? 내가 판단 좀 할게.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내가 솔직히 너한테 관심은 없지만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한마디 해야겠어.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제 말과 또 속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예였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 설교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즉 참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나의 마음과 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이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내 입에 아멘, 내 행동에 아멘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느냐, 또 사용할 때 어떤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사용해야 하느냐, 그런 내용들 좀 다룬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찬양을 할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되새기면서 읽어야 하고, 찬양의 가사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또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도 은혜 주시고 또 일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던, 아니면 뭐 차에서 운전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찬양을 듣던, 내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가사가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가사였나 싶기도 하고 그 가사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확 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말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방금도 이제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데, 은혜와 함께 자주 쓰이지만 좀 혼동되는 단어가 뭐죠? 은혜와 은총.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영어로는 fav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은총, favor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뭐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곳에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favor를 그냥 grace, 은혜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 하나로 딱 대표적으로 번역하자면 뭐라고요? 은총은 favor라고 하는 거죠. favor, 호의, 친절, 특별한 사랑 등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an you do me a favor?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너 나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수 있니? 너 이거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요 부분에 대해서 너 좀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니?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한 도움 혹은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서 favor라고 합니다. He's my favorite.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favor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특별한, 모두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런 베푸는 호의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가끔씩 뭐 돌잔치, 돌 예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더 커져 가셨다고요? 지혜와 키. 예수님도 처음부터 장성한 모습이 아니라 베이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키가 커 나갔습니다. 지혜도 커 나가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뭡니까?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favor가 점점점 더 자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든지 favor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자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다면은 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는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이런 favor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항소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끌려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즈너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이 그 탄 배의 실질적인 선장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한 영향력과 역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favor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avor가 있어야 합니다. 이 favor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사람의 은총과 달리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같은 뭐 지연이면, 학연이면, 혈연이면 내가 그렇게 favor를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favor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favor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 나의 가정이 되어지고, 비즈니스도 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지고, 일도 나의 일이 되어지고, 사명도 나의 사명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힘든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또 여건도 없죠. 인맥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도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것들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잘 베풀고 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favor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favor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앞에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Favor is the affection of God toward you that releases an influence through you so that other people are inclined to like, trust, and cooperate with you. 말이 조금 복잡하죠.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한테 끌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를 돕고 싶어하고 왠지 모르게 나를 신뢰하고 왠지 모르게 나와 함께 협력하고 싶어하고 그게 페이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아, 저 사람은 왠지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슬렁슬렁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용어로 얻어 걸린다 그러죠. 아, 저 사람은 그냥 다 얻어 걸리는 것 같아. 막 치밀하게 계획 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막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이게 슬슬 걸어가는데 한번 쑥 했더니 막 손에 막 고기가 잡히고 한번 쑥 했더니 막 손에 막 딴 게 잡히고 아, 그러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은총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만큼 저렇게 뭔가 아주 막 절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길이 잘 풀리지? 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이 임하지? 그렇게 이제 궁금증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착하니까 사람이 성품이 좋으니까 주변에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그 사람의 뭐 조부모들이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기도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덕으로 그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당신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예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당연히 노할 텐데 당신하고는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게 페이버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별한 도우심이 그저 그냥 나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 페이버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항상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것과 맞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막 다윗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도 beloved, 사랑받는 자입니다.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양을 치면서도 막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막 그 앞에서 기뻐 날뛰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 이후로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혹은 내 종 다윗과 같으니 그 저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리라.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의 그 위에서 메시아가 나오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딱 맞는 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페이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뜻을 너무 잘 이해했고 그 뜻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페이버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내가 특별 대우를 해줄 거야. 그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에 이르게 된 그 상황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수로서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뭐 바울은 순교 안 합니까? 바울도 순교했죠. 근데 왜 지금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고요? 그럼 내가 재판받아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풍랑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백부장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절 말씀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냥 바울에게 굉장히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서 친구들과 같이 또 음식도 먹고 또 대접도 받고 아, 편하게 쉬십시오. 그렇게 해주는 거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페이버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런 자꾸 페이버가 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사명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이런 목적으로 세웠노라. 내가 이런 사명으로 너를 불렀노라. 또 너를 이렇게 내가 파송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명받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한 번 필요한 그런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목숨 걸 수 있죠.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저 사람 모르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 23절 앞뒤로 쌓여져 있는 문맥을 보면요. 그 앞에 있는 21절이나 그 뒤에 있는 24절을 보면은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그냥 막 사명 위에서 막 달려가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막 목숨까지 막 내바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뜻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만 주여 주여 막 종교적인 열심만 보이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 지금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 말씀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으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요한 사명과 나의 목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권위 있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보다는 사명을 주신 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체보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즉 사명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이 진정 나에게 기쁜 일이 되고 그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건을 공급해 주심으로 매 순간순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막 십자가 지고 막 사명 큰 사명 가지고 막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막 온갖 얼굴은 막 죽을 상을 쓰고는 자기 혼자 무슨 순교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쓸데없이 비하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쓸데없이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과 그 과정을 함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알려주시는 것, 그 순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나에게는 그날 그날 주신 그 하루가 소중할 뿐이고 그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친밀한 사귐이 있고 어떻게 그 관계가 매일매일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참에 뭐라고요? 언제? 언제요? 그날 밤에 That night 그러니까 바울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듣고 있는 거예요.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라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넌 이런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과 환경에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뭔가 제안을 했는데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페이버는 있었지만 귀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아, 배에 관해서는, 항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죠. 왜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27장 14절, 20절 보니까 광풍이 불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나갔더니. 근데 그때 21절, 2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안심하세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 32절 보니까 막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33절에서 36절 보니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죠.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권면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먹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그 떡을 나눠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도록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제 내가 바로 죽게 됐는데 무슨 먹을 게 중요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는 안심하라. 막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들 지금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가지고 자기가 막 먹고 나눠줘서 자 너희들도 먹어.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듣게 되고 이제는 그 말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적극적인 이 믿음의 반응이 변화와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모두 다 붙들어주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는 가만히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대히 사람에게 나가서 그 상황 가운데 나가서 설명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근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 먹고 힘이 없으면은 힘드니까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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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그 믿음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사람들, 직장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마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사명이 있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바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구원받게 된 거예요. 덤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심판받아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한 사람뿐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도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게 영향력의 법칙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말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페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좀 어둔하게, 어둔어둔하게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신뢰해.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어. 그게 페이버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배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사람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한 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질문입니다. 나에겐 지금 그 은총이 있는가? 은총이 없다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 은총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이라고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으로 불러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다른 거 찾고 구하는 것보다 그거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거 주어졌습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세요. 그럼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럼 그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컨퍼메이션, 나에게 필요한 위로, 나에게 필요한 자원,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환경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들을 던지고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